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오면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말씀을 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그들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전부 다 그들이 먼저 나와요. 제일 앞에 나오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천국이 여기에만 그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물론 맨 마지막에 또 의를 위하여 여기는 또 원래대로 돌아가지만은 그들이가 제일 먼저 탁 나오면 됩니다.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별로 안 어렵죠. 장로님은 옆에 사람 잘 하는지 우리 권사님 잘 하시는지 그것만 보고 계셔요. 오늘 말씀 한 번만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며칠 전에 읽었던 기사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아버지가 어떤 한 남자가 강둑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강물에 보니까 어린아이 남자아이 한 명이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빠져가지고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걸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갔는데요 집에 가서 보니까 6살 난 아이가 없었어요. 찾다가 보니까요 그 물에 빠져 죽고 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 강둑을 관리하는 촌민위원회와 지역구조대에게 손해배상금 소송을 냈었습니다. 당신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아이가 빠져 죽은 것 아니냐고. 근데 판사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은 아버지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구해주었더라면은 아니면은 조치를 취했더라면은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하면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 아버지가 파렴치한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그가 그 어린 아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얼마나 많이 외쳤겠습니까?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그러나 그냥 내 자녀가 아닐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내 아이였다고. 인간성이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지는 않았었겠죠.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겠죠. 수영을 잘 못하면요 사실은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수영을 잘해도 예 구하러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도 저는 수영을 조금은 그래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람을 구하는 훈련을 한번 이렇게 했었는데요 못하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하라니 안 뛰어드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해낼 수 있을 정도의 수영 실력은요,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다른 물에 뜨는 기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들어가서 구해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저도 웬만큼 조금은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 하고 들어가서 구조 훈련을 한번 해봤는데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물 좀 마시다가 그냥 나왔어요.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물에 빠진 사람 구해내려고 뛰어들지는 마시고 옆에 무엇인가 있으면 그걸 잡고 들어가든지 줄을 던지든지 아니면 사람을 좀 불러서 같이 하든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게 우리들에게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긍휼이 사라져버린 기사들을 찾으려고 한다면요, 부지기수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즘에는 긍휼을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눈을 씻고 볼래야 찾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낱말은요, 히브리 말로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라하밈, 하밈. 이 말은요, 아버지, 어머니, 즉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그 애틋한 마음, 이걸 가리켜서 긍휼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의 그 자녀를 바라볼 때에 이 속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애틋한 마음이 솟아나는 그 상태, 이거를 이 단어를 가리켜서 긍휼히 여긴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그렇게 긍휼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이 말씀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젖먹는 자식이, 젖먹는 그 자식을요, 어머니가 어찌 긍휼히, 즉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불쌍히 안 여기는 그런 특별한 그런 종족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기사들 보면요,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20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계속 운다고 해서 집을 던져서 죽이는 이런 일들도 발생을. 어머니가 어미 같지 않은 이러한 세대 속에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뉴스를 보니까 이 임신을 이만큼, 배가 이만큼 나온 어머니, 그 어머니가요,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그 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또 어른을 존경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있구나, 시대가 그렇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죠. 그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조차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지 않으셨죠. 참 이게 희한한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이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참 바보 같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바보 같은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을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곧 망한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사랑의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착한 사람, 누가 봐도 성품이 착하고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우리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요, 그런 마음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긍휼을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어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졌다 그랬는데 아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죠.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남자 장정이 하루에 받는 품삯시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근데 이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6천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돈이죠. 한 달란트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즉 이 한 달란트를 벌려면은 노동자 한 명이 20년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20년간 일을 해야 벌릴 수 있는 돈이죠. 이 보통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만 빚진 것이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졌으니까 몇십 년 일을 해야 됩니까? 10만. 그렇죠? 제가 계산 다 해왔거든요. 20만 년을 20만 년을 일을 해서 벌어야 되는 돈이 요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누가 이 금액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아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요, 이 주인 앞에 딱 끌려 나갔는데 엎드려서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주인은 누구든지 불쌍히 여깁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은 일단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불쌍히 여기세요. 다 불쌍히 여기는데 이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그 돈 1만 달란트를요, 통 큰 주인이요, 다 탕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다 탕감을 해주었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탕감을 받은 종이요, 밖으로 나가다가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자기 100데나리온 빚진 자죠. 그러니까 100일 동안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관 친구, 그 친구도 불쌍히 여겨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의 멱살을 잡고요, 감옥에 쳐넣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갚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서 못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변에서 보고 있던 동료들이 화가 나서 다시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다 일러 바치니까요. 그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4절인데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다시 부릅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네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주인이 그 사람의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돈을요 다 탕감을 해 주었던 이유가 있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불쌍히 여겨주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다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다해 주신 거라요. 그럼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그 같이 너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겨주라는 것. 이 원리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데요. 이 적용되어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이 긍휼을 입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리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겨주지 않은 적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1만 달란트 빚진 것 탕감을 해주고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경우에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 원리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하면 뒤집어 놓으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화가 있으리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며 즉 하나님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내 동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건 없이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다음부터는 다르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받으시려면은 이제부터는 조건적이 됩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은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고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 조건적인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자 주라 그건 우리가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주고 내 물질을 나누어 주고 사랑을 주고 기도로 축복을 해주고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건 누가 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는데요. 내게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시냐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먼저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불쌍히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구제해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거저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먼저 이제는 주라는 것이고 먼저 구제해주라는 것이고 먼저 도와주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영적인 진리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라,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일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그 마지막 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대접을 받고 싶으면은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고도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십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인데요. 너희가 잘못을 용서해주면은 나도 용서해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이번에 중학교 아이를 이렇게 구타하고 해서 아이 한 명이 또 유명을 좀 달리 했었는데요. 근데 그 구타하고 했던 그 아이들의 새로 문자 주고 받은 걸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벌 받겠지? 처벌 받을까? 막 그 아닐 거야 하면서 크크크 하면서 그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문자를 주고 받은 이런 걸 봤습니다. 그 아이를 얼마나 구타를 많이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는지 제가 보면서 속에서 분노가 막 솟아오르던데요. 아니나 다를까 모든 네티즌들이 다 그 두 아이 감옥에 넣어야 되고 막 하여튼 입에 담지 못할 수많은 본인들이 재판장이 되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니까요. 이 나라 전체가 폭력화되어서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명도 하나님 저들을 좀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좀 교화시켜서 올바르게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이. 그래서 참 우리 가운데 긍휼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은 처벌을 받아야 돼요. 처벌은 받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일단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 아이들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저희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초, 중, 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대구에 있는 이 아이들만큼은 학교들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그 구타한 아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 수많은 네티즌들도 그렇고 어찌하여서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은 그런 말들은 하나도 보이시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실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인데요. 이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그 둘째 성신이가요. 부산에서 그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그 반의 아이들이 조금 탁월하게 유별난 아이들이 좀 있었어요. 한 두 명 정도인데요. 그 아이들이 그 반 아이들을 막 괴롭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괴롭히는데요. 그게 또 한 아이를 괴롭혔어요. 그 어머니가 화가 너무 많이 나와서 찾아와가지고 막 반에서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야단을 치고 막 난리가 한번 나섰어요. 선생님들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안 고칩니다. 선생님들도 회초리를 못 드니까요. 그 아이들을 야단치는 것을 잘 못해요, 이렇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를 건드렸어요. 돈도 좀 뺏고, 좀 안 좋은 말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좀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요, 이게 머리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당장 이년들 학교에 쫓아가서 그 두 녀석을 잡아놓고 짜장면 사 먹을 것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목사 입에서 말 함부로 하지 못하겠더니 함부로 말하면 그 아이들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 모아놓고 짜장면 사서 먹일까 보다. 그 속에서 얼마나 이게 솟아오르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도 세상은요 이렇게 악하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에서는요 긍휼의 말이 나와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말이 나와야 되고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진노하고 분노한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긍휼을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래야만 우리를 또한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기 원한다면 먼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이 세상을 바꾸는 것 이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바꿉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책에서도 이런 말씀을 발견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책에서 이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책에 나오는 주의 말씀이니까 이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을 덧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은요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말하기 싫으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이 도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악한 일들 때문에 가슴 치고 있는 사람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죠. 그죠? 표하라. 그러니까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그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조금 불쌍히 여겼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5장 32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뭐하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예수님은요 그 앞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일단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너무 힘든 일을 당한 그 여인이 있어도 그것도 불쌍히 여겼습니다. 찾아가셔서 울지 말라 이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는 것이죠. 물질로도 도와줄 수 있고 기도로도 도와줄 수 있고 우리의 몸으로도 도와줄 수 있고 봉사하면서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과 통화를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조금 약해져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교회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사람은요, 제가 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좋은데, 그 말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만, 제가 그분과 통화를 할 때마다 그 말을 하거든요. 저는요, 너무 불쌍해요. 이걸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눈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계속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 눈치를 챌 때가 됐는데, 그 깨우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말은요, 그랬습니다. 다 좋은데 그 말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또 한 사람이 또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좀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시간이 좀 많지 않고 뭐 이렇게 핑계를 좀 대긴 되더라고요.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늘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이 교회 집사님은 어느 날 그 직장 회식 자리에서 자꾸 이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 상사가요, 자꾸 술을 이렇게 권하는데 이 거절을 자꾸 했습니다. 아, 저기 제가 술 못 마십니다. 제가 예수님 믿어서 술을 못 마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직장 상사가 화가 나서 뺨을 때렸습니다. 이런 뺨은 손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뺨을 딱 때리니까 그 순간에요, 이 집사님이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이도 있는 사람인데 상사에서 뺨을 맞고 나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 길을 바로 뛰쳐나왔습니다. 뛰쳐나와서 집에 와서 너무 생각하면 할수록 분노가 일어나고 창피하고 더 이상 이 직장 못 다니겠다. 그래서 직장을 안 나갔습니다. 무단 결근을요 며칠 하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어야 되겠다. 도저히 거기는 못 나가겠다 하고는 이제 사표를 제출하기 전에 기도원에 잠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너무 막막하고 두렵고 속상하고 분노가 나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뜻밖의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으로 그렇게 분하고 억울해하느냐. 나는 모든 이에게 멸시 천대와 고난을 받았고 바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이 음성을요, 이 집사님이 딱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당한 일들을 가만히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분노가 서서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세워놓고 그 얼굴에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그랬지. 그리고 머리를 이 몽둥이로 이 갈대를 가지고 때리고 가시관을 씌워놓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할 말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계셨죠. 맞고 계셨습니다. 그 신비한 음성을 듣고 이 집사님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그리고 눈물로 회개를 하고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와서 그 다음 직장으로 당당하게 걸어서 출근을 했습니다. 이 며칠 동안 결근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회사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뺨을 때렸던 그 직장 상사가요, 그 일로 인해서 중징계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중징계를 받게 되어져가지고 이제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황이요 완전히 뒤집혀져 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이 집사님이 딱 가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는요, 사장님에게 찾아 올라가서 이분을 용서해달라고 제가 이분을 용서하니까 사장님도 좀 봐달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니까 이분이 노력을 하니까요 다시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어지고 원상복귀가 되어졌습니다. 결국은요 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뺨을 때렸던 그 상급자는 이 집사님이 이해하지 못할 그 바보스런 그런 관용과 사랑, 그것 때문에 충격을 먹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집사님을 따라서 그 교회에 나갔습니다. 나가서는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은 직장 선교회 한 그 지부의 리더가 되어져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집사님이요, 분노해서 그 분노대로 행동을 했더라면은, 그리고 용서해 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더라면은 이 상사는요, 그 인생 아마 어떻게 되어졌을지 모릅니다. 근데 손을 먼저 이렇게 내어 밀었을 그때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이 다 갖추어져 버린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먼저 이렇게 손을 내어 밀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손을 내어 밀게 되면요, 그 내어 밀었던 그 손 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면서 손을 한번 내어밀어서 먼저 손을 탁 내미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끼리는 용서할 것 없겠죠. 예. 근데 먼저 기도하시고 가셔서 손을 탁 내미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내게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먼저 내게 용서를 빌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더 이상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내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딱 내어 밀면요, 그 손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신비하게도 일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느냐, 너희도 이제부터는 긍휼히 여겨라, 너희도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은 나도 너희를 계속해서 긍휼히 여겨주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면요, 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고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늘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